커뮤니케이션 이해총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의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북스 발행 아나운서의 저자인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상준입니다. 이 책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 언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뉴스와 리포트, 내레이션, MC, DJ, 중계방송을 비롯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아나운싱과 최고 수준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각조와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편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머리말 뉴미디어 시대 아나운서의 역할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아나운서 한국의 방송에서는 뉴스를 주로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방송과 방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인을 아나운서라고 한다. 이 책 아나운서는 방송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나운서란 어떤 직업인인가를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아나운서를 포함한 방송직을 원하는 아나운서 지망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진 아나운서처럼 우리말을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구성했다. 화자가 청자를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나가 감동하게 하려면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은 예를 갖추되 교묘하게 꾸미는 교원 영색에 빠지지 않고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쓰듯 우리말의 음성언어 조건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대한 고마움, 한국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동양적인 미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웅변보다는 침묵이, 유창한 말보다는 어눌한 말이 좋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 말은 사람의 인격이나 덕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했다. 말씨를 살펴 사람됨을 알고자 하는 신원서판은 예로부터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사람됨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신수, 말씨, 문필력, 판단력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은 예나 지금이나 인격과 결부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방송 매체는 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성언어가 메시지의 기본이다. 그 음성언어의 질은 발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언어는 훌륭한 문자언어와 조화를 이루어야 형성된다. 음성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파미디어 시대 이전에 우리 민족이 이룩한 활자인쇄 문화는 세계의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 역사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과정에서 대량 전달을 이룬 획기적인 사건으로는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에 의한 활판 인쇄술을 꼽는다. 그러나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1234년 고려 인종 때 편찬한 50권의 상정 고금 예문인데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다. 이 책은 1455년 간행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 빠르다. 이것은 한국이 인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기여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쇄 기술과 관련해 2005년 5월에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 얻어온 기술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인류에게 인쇄와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선물을 주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인쇄매체 발달에 이어 전파매체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은 급속하게 좁아졌다. 전파매체 시대는 활자 미디어가 실용화되기 시작한 이후 약 450년이 지나 20세기 초인 1920년 11월 2일 미국 피츠버그의 KDKA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2월 16일 방송이 시작됐다. 이어서 1945년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4년 기독교 방송, 1959년 부산문화방송 개국으로 민영방송 시대가 열렸다. 1960년대는 본격적인 민간방송의 꽃을 피우면서 1961년 12월 2일 문화방송 MBC 라디오가 개국하고 1963년 4월 25일 동화방송 DBS 라디오, 1964년 5월 9일에는 TBC 동양방송의 전신인 라디오 서울이 개국했다. TV방송은 1956년 5월 12일 최초의 상업 TV방송인 HLKZ가 설립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1959년 화재로 HLKZ의 송출이 중단된 이후에 1961년 12월 31일 KBS TV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TV 시대를 맞게 됐다. KBS에 이어 1964년 12월 TBC 동양 TV, 1969년 8월 MBC TV가 개국했다. 이처럼 민간 방송이 다투어 개국하는 가운데 KBS는 1973년 3월 3일 방송공사로 개편됐다. 이후 1980년 12월부터 컬러 TV 시대를 맞이한다. 한국의 방송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을 거치면서 영상기술의 발전을 이룩해 뉴미디어 방송 시대로 돌입한다. 뉴미디어는 전자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정보교환과 통신수단이 되는 대중매체가 지배적인 존재가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1995년 케이블 TV 방송의 시작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돌입한 한국방송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방송의 양적 팽창으로 신개념 방송 시대를 열게 된다. 이후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시작으로 미디어 빅뱅 시대에 돌입했다. 미디어 빅뱅이란 우주의 행성 대폭발처럼 신문과 방송의 겸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물론 기술 진보에 따른 IPTV, 3D TV, 스마트 TV 등 뉴 미디어가 등장해 전체 미디어 산업이 빅뱅 같은 강도로 재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뉴 미디어의 결과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SNS도 정보 제공과 정보 공유의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다. SNS는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트위터와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SNS는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로 한국의 방송은 아날로그 TV 시대에 막을 내리고 디지털 방송 시대에 돌입했다. 디지털 방송 시대는 한국 방송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디지털화한 방송은 컴퓨터 기술의 응용이 필수가 되면서 모든 정보가 디지털 신호로 통일된 방송을 지칭한다. 디지털 TV는 쌍방향성을 실현함으로써 수용자의 의도대로 정보 선택이 허락되는 기술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뉴미디어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는 중국인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2000년 2월 중국의 언론이 사용한 말이다. 한류 열풍은 2002년 배용준이 출연한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로 인해 드라마와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을 합한족이라고 부른다. 방송 매체 이전의 인쇄 매체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정보의 내용도 논리적인 지식이 주류를 이루어 일부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 매체는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한 사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오락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대중의 생활에 쉽게 침투해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공식으로 정한 것은 조선학회가 1933년에 펴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다. 이것은 1927년 2월 16일 방송이 개시된 6년 후다. 이어서 1936년에 사장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편찬됐으며 뉴미디어가 태동한 시점인 1988년에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음성 언어의 규범인 표준 발음법이 고시됐다. 방송사들은 이러한 어문 규범 정비에 발맞추어서 방송 언어의 순화와 미화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한국어 지능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를 경쟁력 있는 문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한국어, 힘 있는 한국어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아나운서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아나운싱과 스피치의 이론과 실제를 병행함으로써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적과 대학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나운서와 기자 등 방송인을 비롯해서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책 속에 있는 자료는 물론이고 설명문을 그대로 소리내서 읽더라도 발음과 발성, 억양 등을 익히는 낭독 교재가 되도록 엮었다. 전체적으로 낭독용 문장의 특성을 살려 가능하면 구어체 문장으로 작성했으며 문어체인 하였다는 했다로 되었다는 됐다 형태로 바꾸고 밑과 같은 문어 표현들을 배제했다. 외래어는 관용 발음을 참고하고 복합어 등은 띄어쓰기를 줄여서 낭독하기가 쉽게 했다. 이 책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아나운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10개 단원으로 구성한다. 아나운서. 전통적으로 아나운서를 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방송인들의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용어들이 생겨났다. 먼저 아나운서에 대한 협의의 정의로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인터넷 방송 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 사원을 말한다. 이 밖에도 보이스 액터라고 하는 성우를 비롯해서 음악 등을 선곡하고 소개하며 정보를 주는 DJ, 토크쇼를 비롯한 쇼나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MC가 있다. 또한 각종 소식을 취재해서 현장에서 알려주는 리포터와 날씨를 비롯한 전문 분야의 소식을 전해주는 캐스터 등으로 불리는 직업인들이 있다. 광의의 정의로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학교와 기업, 공항이나 역의 터미널, 백화점, 경기장 등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그 직업을 말할 때도 아나운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아나운서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뉴스 전달자를 말하며 방송사의 사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방송에 출연하는 비연예 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방송 초창기의 방송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쇼 비즈니스에 근거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전통을 만들어갔다. 이때 방송 진행자에게 붙인 이름인 아나운서는 세일즈맨이기도 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전문가며 세련된 통역관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라디오 아나운서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뉴스를 낭독할 뿐만 아니라 광고를 전하고 클래식 음악에 정통해야 했다. 또한 유명 배우와 최신 음악 경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외국어로 된 이름을 발음하는데도 정확해야 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는 누구나 브로드캐스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 제1장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나운서의 역할과 사명을 조명했다. 또한 한국적인 아나운서의 개념과 아나운서상을 정리하고 있다. 아나운서의 발성과 발음. 좋은 목소리는 선천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둥근 느낌이 들면서 듣기 좋은 울림을 내는 공명강을 잘 활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공명강은 하나의 발음체가 내고 있는 세력을 다른 발음체가 흡수해서 울림이 증폭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성대의 진동으로 생긴 소리는 작고 음색이 거의 없다. 이 소리가 공명강을 지나면서 울림이 커지고 성대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돼 배음이 첨가되기 때문에 음이 더욱 아름답고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은 아나운싱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1988년 1월 19일 당시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 중 표준 발음법은 우리 국어사상 획기적인 어문정책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을 활용하면서 한국어의 발음 연습을 한다면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는 모든 음절에 자음과 모음 아니면 확실한 모음이 들어있어서 전달력이 타 언어에 비해 탁월하다고 한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단히 효과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등 음절 단위의 발음 연습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설득력도 높아질 것이다. 아나운싱의 개념. 이 책은 아나운싱이라는 예술 작품을 리사이틀하는 아나운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드럽고 깊이 있는 발성에 품격이 있는 아나운싱을 위해서는 초보부터 전문 수준에 이르기까지 워크숍 형태의 단계별 훈련을 통한 이론 교육과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말도 외국어처럼 공부하면 아나운서와 같이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서예는 3대 요소인 필법과 필세, 필이 등을 갖추면서 예술적 기교와 감성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예가는 이런 3대 요소를 두루 익혀 훌륭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서예의 지필과 운필 등을 연마한다.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다. 심도 있는 언어 훈련과 낭독 교육을 한다면 한국어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뉴스, 내레이션, MC와 DJ, 중계방송, 신앙송 등 수준 높은 언어 표현과 서예의 다섯 가지 서체를 비교함으로써 아나운싱의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방송 언어와 함께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음성 언어 표현까지 염두에 둔 아나운싱의 이론을 정립한다. 방송 언어론. 넓은 의미의 방송 언어는 일상 언어와 마찬가지로 입말인 음성 언어와 글말인 문자 언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방송 언어는 방송인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성 언어를 말한다. 이 책은 방송 언어의 일반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표현 기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방송 언어는 방송 전파가 실용화된 1920년대 이후에 방송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발전돼 왔다. 특히 문체론적인 특징으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조화를 이루는 특이한 메시지로 발전했다. 방송 언어는 인쇄 매체의 문자 언어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 언어와 격을 달리한 순화된 말이어야 한다. 방송의 형태와 제작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방송인의 범위도 폭이 넓어졌다. 방송사 고유의 직종인 아나운서, 기자, 프로듀서, 성우, 탤런트를 비롯해서 자유출연 방송인으로 DJ, MC, 리포터 등과 기상, 교통, 증권, 물가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요원이나 통신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책은 한국의 방송인들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 현상을 연구한 이론서와 그들의 언어구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게 엮었다. 뉴스 아나운싱. 한국의 일부 방송인과 학자 중에는 뉴스는 말하듯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듯이라는 말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부드럽게라는 의미로 본다면 옳다. 그러나 칼 하우스만 등은 뉴스에서 리듬의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억양과 강세, 소리의 크기와 세기, 높낮이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변주하듯 원고를 읽게 되면 마치 한 곡의 음악처럼 말의 운율이 살아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라면 방송용 문장에서 고유의 운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 내용을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뉘앙스와 정서를 살려야 하고 언어 본래 의미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유사 언어적인 것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방송 뉴스를 리사이틀로 보고 거기에 맞는 자세와 훈련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성대라는 악기로 방송하는 행위, 즉 방송 언어를 표출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방송보다도 연주와 가까운 방송이 바로 낭독형 뉴스라고 할 수 있다. MC, DJ, 내레이션. MC란 어떤 의식이나 행사, 대담과 좌담 프로그램 등의 진행자를 뜻한다. 방송에서 수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되는 MC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애드립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필수적인 기획회의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과정과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DJ는 클래식 음악방송과 팝 계열의 음악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팝 계열 음악방송의 진행에는 톡톡 튀는 개성이 요구된다면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에게는 정감 있고 풍부한 소리, 따뜻한 음색과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요구된다. 내레이션의 의미는 다양하게 쓰인다. 일반적으로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의 다큐멘터리나 구성물 등의 해설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내레이션은 화면의 이미지에 맞춰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프로그램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목소리는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해야 한다. 리포터, 캐스터. 리포터와 캐스터는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유창한 아나운싱이 기본이다. 언어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비언어적인 면에서도 전달해야 될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리포터는 뉴스나 시사 문제 등을 취재해서 라디오, TV,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취재를 위해 사건 현장에 직접 가거나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한다. 한국에서는 리포터 중에서 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인을 기상캐스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상 리포터라고 한다. 한국의 기상캐스터나 미국의 기상 리포터는 기상 전문가이면서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인들이 많다. 최근 기상캐스터로 전문가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예보는 과학이며 시청자들의 생활방식과 복지,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기상캐스터에 대한 이미지는 최신 기술의 전문가로 인식된다. 리포터와 캐스터는 표준어와 바른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모를 갖고야 한다. 중계와 현장 묘사.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는 스포츠 캐스터로 불린다. 캐스터라는 말은 무엇을 던지다라는 캐스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보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캐스터는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즉 지금 벌어지는 역동적인 때로는 감동의 드라마와도 같은 매 순간을 훈련된 언어로 각색해서 던지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 표현 기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어법에 맞지 않은 언어 표현이나 국적 불명의 뜻 모를 용어를 남발하며 경기의 흐름과 맞지 않게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뉴스를 리포트하는 기자들의 경우에도 사건 현장에서 상황을 묘사할 때 거의 중계방송 수준의 언어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연습이 부족하면 당황하고 언어 표현이 어눌해지면서 장황하고 내용이 없는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계방송 캐스터들은 사건 취재나 방송 출연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하며 깊이 있는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 사회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나운서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아나운서는 발음과 억양 등 언어적 자질은 물론 비언어적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와 얼굴, 눈과 자세, 몸짓과 의상 등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유창한 아나운싱은 물론이고 연기자가 갖춰야 할 카메라 앞에 침착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애드립 구사, 연기 수준의 자세와 동작도 필요하다. 책을 읽는 듯이 낭독하는 단조로운 어투, 어색한 톤의 어투, 노래하는 듯한 어투, 판에 박힌 어투, 흐느끼는 듯 애조가 섞인 어투 등은 비언어적 소양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를 라디오 뉴스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음성 연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아나운서라고 하겠다. 따라서 아나운서는 언어 본연의 내용이 아닌 언어의 음성적 측면과 관련된 유사 언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사 언어는 개인의 말하는 스타일과 관련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공중연설 등 공식 스피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된다. 아나운서와 교육. 유능한 아나운서, 즉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토론할 줄 알고 전체적인 일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학이나 역사를 소홀히 한 뉴스 리포터는 때로는 기사를 오해하거나 방송 중에 중대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표현하는 어휘를 놓고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그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나운서는 지각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힘들다. 정규 교육을 통해서든 독서나 인생 경험으로 지식을 얻었든 간에 교육은 방송 분야에서 성공의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이 단원에서는 일반적인 낭독에서 아나운서 수준의 전문적인 아나운싱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훈련을 통한 아나운싱의 기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 음성 표현을 위한 발음법과 발성법, 다양한 장르의 문장 낭독법에 이르기까지 아나운서들이 지켜야 되는 교육과정과 낭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흔히 아나운서 교육은 앵무새처럼 주어진 원고나 잘 읽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KBS를 비롯한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아나운서 채용시험은 언론 고시라고 할 만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입사한 이후에도 교육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아나운서에 대한 교육은 시청자에게 군림하면서 잘난 체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나운서 교육과정은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종 교육을 진행해 나간다. 이 장에서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BBC와 NHK의 입사와 채용,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영국 BBC는 아나운서라는 말 대신 프리젠터라는 이름으로 방송 진행자를 부르고 있다. BBC는 현재 범세계적인 지역 사투리와 각 민족의 특성에 따른 언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NHK 일본어는 1925년 개국 이래 NHK 아나운서들이 다듬어온 일본 공용어의 모범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NHK는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아나운서가 거의 모든 방송을 담당하면서 엄격한 교육과 인사 제도에 따라서 언어와 교양 프로그램 제작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